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제1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제2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수상한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문화인류국가의 분수령이 될 제3한강의 기적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야, 이게 웬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 백인 남성이라는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노벨 문학상은 2024년 수상자를 한강이라는 대한민국 여류 소설가로 선정했는데요. 특별히 이번 노벨상 수상을 이끈 중심에 제주 4.3의 아픔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있어서 제주 도민으로서 도민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으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갖게 됩니다. 휴대폰과 미디어의 전방위적인 공세 속에서 고사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 문학계와 출판 인쇄계 그리고 대형 서점들은 갑작스런 소동의 기쁨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 온라인 사이트는 이미 주문 폭주로 홈페이지가 멈추기도 하고요. 서점들은 문을 열기 전부터 늘어선 줄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상 작가의 책은 이미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의 날개를 달고 더 먼 곳을 바라봅니다. 제4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4한강의 기적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찍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셨는데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드신 후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복음이 당시 세계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로 하여금 전 세계의 길을 연결시켜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만드신 후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길 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결코 단순하지 않게 아주 의미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5천년 역사에 이런 날이 있었나? 아시아 변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유럽에서 한국의 이름도 모르는 올림픽을 통해 겨우 이름을 알리고 월드컵을 통해 기상을 알렸던 이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적인 위치로 계속 부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꿈꿉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공용어는 바야흐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한국민들이 세계인들을 문화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세계인들의 열린 마음에다가 대한민국이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다시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4한강의 기적이 되면 좋겠어요. 문화로 세계의 중심에 서는 제3한강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제4한강의 기적은 작은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문화의 도로 위에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국 역사에는 개척자들이 있었는데 대중적인 스포츠 선수들부터 볼까요? 차범근 전 감독은 1970년대 당시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한국 선수가 세계 최고의 리그였던 독일 분데스리가의 공격수로 가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외국인 선수가 됩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면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까지 수많은 한국 선수들이 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충분히 경쟁력 있게 뛸 수 있구나라는 길을 내게 되었죠. 여러분, 박세리 선수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양말 벗고 물에 들어가서 투지를 가지고 끝까지 탁 칠 때 여러분 그게 광고 영상과 함께 나왔지 않습니까? 이 길이라. IMF에 빠져있던 절망 속에 있던 그 국민들에게 그 한 샷이 우승을 컵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세리 키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뭐 얼마나 웬만한 딸들은 다 골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PGA 지금 굉장한 한국 선수들이 그곳을 주름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김연아 선수 역시 불모지대라고 여겨졌던 피겨스케이팅에서 금자탑을 쌓았죠. 그러면서 연아 키즈들이 생기고 또 그 분야에서 많은 우리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된 사람들. 길이 없을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어서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후배들은 따라갈 길이 생긴 것입니다. 소설가 한강 작가 역시 이제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간 길을 따라갈 수많은 문학도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이게 이미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학의 이 역량과 저력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되고 있죠. 복음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높이로 번역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세계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소개했던 정말 의미 깊은 사람이죠.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18세기 영국의 13개 식민지가 노예 무역을 합법화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이야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같은 인간을 피부 색깔로 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하고 핍박을 하고 노예를 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요 윌버포스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고 하자 노예 무역상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위협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의회에서 토론을 할 때마다 11차례의 격렬한 토론 끝에 노예 폐지제 법안이 다 부결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수가 이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시절에 선구자가 되고 개척자가 되어서 길이 되어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내 20여 년이 지나도록 말하고 설득하고 싸우고 전진해 나간 끝에 드디어 윌버포스는 자신이 눈을 감기 3일 전 노예제가 완전히 영국에서 폐지되었다는 법안이 통과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허드스 테일러라고 하는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가 있죠. 중국 복음화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선교사들은 서양식 옷을 입고 자기들이 서양식 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도 서양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처음으로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인의 음식을 먹고 중국 말을 하고 중국 글을 쓰면서 완전히 중국인들에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죠. 그는 내지 선교회를 창립해서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1867년에는 사랑하는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고요. 또 1870년 3년 뒤에 2월에는 5살 난 아들 세뮤얼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아들 로얼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습니다.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32세의 나이로 죽어요. 정말 자기 주변에 있던 자녀 셋과 아내까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으면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상실감과 슬픔과 절망 때문에 그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허드스 테일러는 이 모든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위로로서 견뎌내면서 마침내 중국 선교의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670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몰려오고 한때는 1,000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헌신할 정도로 앞서 나간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독립을 위해서 뛰던 사람들, 무력투쟁론, 민족개조론, 외교독립론 같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때 민족개조론의 주창자로서 힘과 실력을 키우고 인격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민족성을 길러서 우리의 능력으로 독립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독립협회의 일로 인해서 미국으로 어쩔 수 없이 나아가면서도 한국 민족이 새롭게 되는 일에 선구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자신부터 항상 미국에서 나와서 거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민들이 가면 그 당시에 미국에 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한인회가 여러 개로 갈려서 싸우고 분쟁할 때에 창우는 청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보였고 그 본이 된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나중에 임시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개척자적이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이 된 사람이 있죠.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거인을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만 골리앗도 무너뜨렸지만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저 거대한 거인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근데 다윗이 거인을 이기자 다윗 이후에 모든 용사들이 거인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개척자와 선구자, 꿈을 꾸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세기를 연 사람이에요. 동물 제사만 드리고 있던 당시 구약의 예배를 악기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영적인 예배로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꿈꿔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아 저렇게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길이 되어서 가신 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 시절에 사랑으로 복음의 새 길을 여신 분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중에 길이 되시네. 저도 따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알아서 이름을 정길로 지어주셔서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룹을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무리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배우고 활동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그 70명의 제자가 그들이죠. 그런데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워진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열두 명을 다른 제자들과 구별해서 사도라고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 여러분 앞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다가 색깔이 다른 단어는 좀 더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열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사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자가 외교의 대사를 대신 보내는 것이죠. 보낸 이의 뜻을 충실히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밤낮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 왜 그럴까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분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려버리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기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세우실 때 자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열두 사도가 되겠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자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도 읽을 때 똑같은 구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이번에는 다른 색깔에 있는 단어를 좀 더 강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열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선택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심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원하는 것은 인간의 열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거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부름받은 많은 이들 가운데서 사도로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은요, 이 선택을 하시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 이걸 하세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철야 기도를 찾기가 어려워요. 목회자도 성도도 이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거의 보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참 철야 기도가 많았어요. 어느덧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예전에는 기도하러 갈 때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주로 산기도 많이 갔어요. 산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제주에서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산기도 같은 이야기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산에 가서 막 오름에서 막 보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옆으로 뱀이 지나가 할렐루야 이러고 하셨다고. 여러분, 철야 기도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가 보면요. 교회를 기도로 환히 밝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꼭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한 번은 아주 그 멀리 떠나갔던 친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막 신문 돌리고 이럴 때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랬을 때 그 추억을 말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잖아. 그리고 이 친구가 저녁에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굉장히 늦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기도의 무리를 만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거기서 또 간증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언제든지 가면 항상 기도의 불을 밝히던, 밤을 새워 기도하던 기도의 용사들이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다 없어졌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되고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다 넉넉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아무리 애쓰지만 그때뿐이고 간절함이 없어요. 그때는요, 참 간절했어요. 갈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풍요가 무조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자 뭐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요, 갈급하지 않아요. 가장 큰 걸 잃어버린 게 아닌가. 물질적 풍요를 얻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셨겠죠.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헤아리셨겠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셨겠죠. 그러면서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 오셔서 열두 사도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략은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솔로몬처럼 대단한 성전과 위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처럼 군대를 이끌고 로마와 전쟁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나 사상을 글로 써서 후대가 읽을 수 있도록 직접 책을 출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정치 구조나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운동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지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책도 없었고 예수님이 지으신 건물도 없었고 예수님이 만드신 제도나 단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이 지금 죄송한 표현인데 많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허술하고 엉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예수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이 말을 합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사도로 세운 사람들이 요즘 말로 너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사람들을 좀 세우려면 최고의 인재들을 다 전국을 다니면서 인재를 뽑아서 세우시면 이해가 되고 빅테크 기업처럼 뭐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정말 똑똑하고 탁월하고 그 분야에 엄청난 혁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 모르겠는데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이름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단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고 여러분 갈릴리라는 출신은 요즘으로 가장 지방 중에 지방, 변방입니다. 직업들도 어부 세리들입니다. 뚜렷이 내세울 만한 능력도 학벌도 출신도 변변치 못한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한 정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엘리트 지식인 계층의 지도자 계층이 볼 때는 아주 한심한 변방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불리어진 후에도 얼마나 한심하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질 않나,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치질 않나,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리자고 막 말하지를 않나, 도마는 그렇게 오랜 세월 따라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못 믿겠다고 따지질 않나, 서로 더 높은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질 않나, 심지어 그 정점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돈 받고 팔로 넘기기까지 하니 이 사도들이라고 세워진 사람들의 면면이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전략이라고 사도로 부르니 깝깝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줍서이? 물어볼 테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맞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다 빼고요. 세상적인 숫자로만 딱 말해봅시다. 2024년 세계 종교 통계 에 따르면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종교 인구가 71억이에요. 물론 형식적인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71억이나 종교를 갖고 무신론자 9억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얼마냐? 26억 5천만 명. 무슬림 20억, 힌두교 10억, 불교 5억. 한국선교연구회가 2023년 통계에서 나온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26억 5천만 명, 세계 인구에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님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전략은 처음에는 형편없는 것 같았고 허술한 것 같았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보였어요.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고 종교적 상상력에서 나온 어떤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말이 아니라 도망치고 숨고 배신하고 팔아넘기던 그렇게 겁쟁이같이 벌벌 떨던 그 사람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명을 걸고 나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생명을 걸어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있었던 것, 성령의 임재였어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자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났고 예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뿌렸던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막 싹이 돋고 열매가 자라나고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는 오늘날 두 가지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부활의 확신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남는 건 뭘까요? 건물입니까? 우리의 대단한 업적입니까? 제도입니까? 법률입니까? 시스템입니까? 다 바뀌어요.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뭡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당황하시죠?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에 가셔서 보시면 찬란한 파르테논 신전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아닙니다. 뭐만 보고 오십니까? 그 비싼 돈 주고 거기까지 비행기 수백만 원 들여서 가서 뭐 보고 옵니까? 돌기둥 보고 옵니다. 돌기둥 보고 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콜로세움에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화려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전차 경주가 있고 사람, 우리가 상상력으로 그를 채우는 거지. 로마의 황제와 권력자들과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는 검투사들이 있던 그 콜로세움, 지금은요, 다 무너진 벽과 흔적들만 남아있잖아요. 그게요, 돌이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 시간이 지나면 다 쇠퇴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지만 건물은 쇠퇴하고 없어졌지만 그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그 고백이 이어지고 물려지고 물려져서 지금 내 가슴에 불타는 고백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남겨진 거예요. 그 사람의 가슴에 믿음의 고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겨야 될 것도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남겨지는 사람, 그것을 남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남겨야 돼요. 건물 짓고 소중하죠. 필요합니다. 책을 쓰고 필요합니다. 많은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결국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의 대안이요,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제주 성안교회의 미래를 향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략이요,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여러분 100년 후에 이 성전, 이 예배당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후에 100년 후에 우리가 만들었던 많은 것, 제도와 규정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바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의 후손들과, 아니 더 뜨겁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 땅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남길 겁니까? 결국 사람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 참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6장 밤새 기도하신 주님께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사명이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마당을 밟으며 지하를 다닐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게 하시고 이들이 우리의 다음 시대를 책임질 너무나 귀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가슴에 복음을 심고 다음 세대와 이 땅 제주 도민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일이 훗날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앞당겨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